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여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배의 시간이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관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오니 주여 각 사람의 심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2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탐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정리하실 때 이 방이 어떤 방인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룰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방이 침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죠? 침대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되죠. 그렇죠? 내 누울 자리가 제일 먼저 고려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가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여기가 침실인데 내가 이 서랍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서랍장을 방 가운데 딱 두고 방 배치를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죠? 매트리스를 웬만히 넓은 방이 아니면 한가운데 서랍장을 놔버리면 둘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럼 매트리스는 비스듬히 세워지게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는 방이 아니라 창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실은 마찬가지. 거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실에서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실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실의 한가운데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비워두면 뭐해? 하고 거기에 책상을 딱 갖다 놓은 순간 거기는 어떻게 돼요? 물론 창고는 안 되지만 거기는 거실이 아니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앉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서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작업실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책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랍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우선순위라고 표현해보죠. 그에 따라서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침실이라고 하면 침대가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요. 거실이라고 하면 공간이 먼저 고려되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것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벽 쪽에 붙여서 어떻게 놓는 게 더 아름다운지 어떻게 놓는 게 내 동선에 맞는지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서랍장을 한가운데 놔버리면 책상을 한가운데 놔버리면 그건 내 방의 의미가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 무엇을 가운데 놔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오늘은 무엇을 가운데 두면 안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가운데 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큰 그림은 이 방의 그림을 가지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서랍장을 가운데 두고 있지 않나 라는 접근을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거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쵸? 뭐 서랍장도 가운데 두면 안 되고 옷장도 가운데 두면 안 되고 TV도 가운데 두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가운데 두면 이건 가운데 두면 안 돼라는 이슈 중에 하나, 사람들이 자주 가운데 두는 거, 요즘 사람들이 욕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마음 가운데에 둡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 설교에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 소중한 욕망이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설교 있었는지도. 그래서 녹음을 해둬요, 저희가. 그래서 가시면 있습니다, 설교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잊혀졌을 적 있겠지만 좋은 설교가 한편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설교에서는 뭘 달았냐 하면요, 욕망 자체를 다루는 법을 다 얘기했어요. 좋은 욕망과 좋지 않은 욕망, 그래서 어떻게 좋은 욕망을 다뤄가야 되는지, 욕망 전체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욕망이 좋은 것인데 건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한 욕망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운데 올 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현대사회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욕망을 마음 가운데 두게 합니다. 어릴 때 뭘 물어봐요? 꿈을 물어. 넌 꿈이 뭐야? 그 꿈이 무슨 뜻이에요? 넌 뭘 욕망해?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너 뭐 하고 싶어? 너 뭘 원하니? 그래? 그럼 그걸 위해서 네 인생 계획을 세워야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 물음 자체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아이에게. 인생의 기본 구조는 뭘로 잡는 것이다? 욕망으로 잡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담겨져 버리죠. 그렇죠? 네 인생 계획을 뭘로 세워야 돼? 욕망으로 세워야 돼. 아, 넌 왜 꿈이 없니? 왜 넌 욕망이 없니? 야, 커다란 욕망을 가져.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해 나가려고 노력해.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어린아이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나이가 든 사람들끼리도 그걸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 넌 좋겠다. 넌 원하는 걸 다 이뤘잖아. 아, 난 힘들어. 왜? 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거든. 그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기본 구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무엇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난 아직도 꿈이 있어. 난 이 나이에도 꿈이 있어. 꿈이 있는 동안 난 항상 청년이야. 꿈이 없으면 그 순간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꿈이 없다고 왜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꿈이 없으면 죽는 거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해 나간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욕망은 사람들한테 뭘 줘요? 에너지를 주죠. 그럼 그 에너지가 자기가 느끼기 어때요? 짜릿짜릿하죠. 여러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랑 원하는 게 없을 때랑 차이를 느끼시잖아요. 원하는 게 있을 땐 내가 힘이 난다면 짜릿짜릿해요. 근데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삶의 중심으로 삼는 거죠. 그렇죠? 현대사회는 마음의 가장 중심에 욕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뭔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것을 중심에 둘 때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다를 내 마음, 내 인생의 해석으로 두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순간부터 인생에 편향성이 생겨요.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인생은 넓고요. 사람은 깊어요. 인생은 넓고요. 사람은 깊어요. 근데 나는 이거가 없네. 이걸 갖고 싶어. 이걸 가져야 해. 라고 하나에 꽂히는 순간 넓고 깊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뭘로 규정돼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 것이냐. 여러분 내 인생 전체가 규정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쏠려 버리죠. 쏠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균형이 무너지죠. 보세요.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 욕망을 가지세요. 그런 욕망을 성취하려고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전 결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 돈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욕망을 가지세요. 욕망을 성취해 나가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되는 순간, 그걸 가운데 두는 순간, 내 인생 자체를 해석하는 순간, 아니 내 존재 자체를 해석하는 순간, 내 인생 자체를 설계하는 순간, 내 넓은 인생과 깊은 존재를 이 욕망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생겨요? 사람이 편향성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고 대단한 사람이 별거 아닌 거 조그만 거에 매달려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운데 두면. 두 번째. 욕망을 가운데 둔 것 자체가 어떤 구도예요? 나는 지금 모자르죠. 뭘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난 항상 배고파요. 더. 사람들이 이거 멋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욕망을 자기 코어에 둔 사람은 무조건 이기적이 됩니다. 지금 내가 배려받아야 돼요. 내가 도움받아야 되고 내가 급해요. 이기적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욕망이나 좋지 않은 욕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에 대한 욕망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되냐면 큰 욕망과 작은 욕망, 실용성이죠. 야, 큰 욕망을 꿈꿨다가 안 되는 것처럼 보다 소확행으로 가. 요즘엔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원했다가 안 되면 타격이 크잖아. 그러니까 아예 작게 원해. 이런 사이즈에 대한 조언이든가 혹은 당위적인 조언. 야, 어떻게 이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가치적인 욕망, 의미 있는 성공을 꿈꿔. 어? 야, 너 그냥 성공이 뭐가 좋니? 가치 있는 성공이 중요하지. 가치 있는 성공을 꿈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가치와 섞어서 얘기하던가 아니면 실용성의 사이즈를 얘기하던가.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치 있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도 그 성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걸 경험했어요. 내가 의미 있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멋있는 사람들,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바꿔 만들어가는 게 자기의 욕망인 사람들, 가까이서 겪어봅시다. 그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주변 사람 볼 여유가 없어요. 왜? 이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게 중심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 돼요. 세 번째, 이 욕망이 내 삶의 중심에 올 때 첫 번째는 편향성의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기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세 번째는 내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사고의 오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똑똑해서요.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하든 합리화합니다. 이게 원할 만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요. 이걸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리화해요. 끝없이 그걸 합리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건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요.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고요. 불쌍한 존재라고 느껴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이 욕망을 되게 합리화해서 당위화하기 때문에 당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못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실패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거지. 그게 나한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된 거잖아. 그럼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 잘 있어요. 앞에. 맨 앞에. 아, 오늘따라 그냥 계속 들어오시네. 이게 여러분 예배는 약간 극장과 같아요.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지금은 매장 느낌이에요. 손님이 계속 오셔서 좋긴 한데 손님이 계속 오셔서 좋긴 한데 이게 저희가 테이블 회전하는 곳이 아니라 한꺼번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수진아, 너랑 제일 친해서 네가 왔을 때 얘기한 거야. 이 전까지 계속 들어왔어. 까먹었네 내가 또. 이럴 때를 위해서 원고를 쓰는 거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욕망을 내 가운데 두는 게 나에게 해로워요. 이거는 내 서랍장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과 같아요. 침대 둘 공간이 안 빠져요. 제일 쉬어야 되는 마음의 방, 침실이어야 되는 마음의 방이 창고처럼 돼요. 그 서랍장을 보고 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막상 생활할 때는 턱턱 부딪혀요. 그게 문제예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은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탐심이 뭐냐면요. 이 십계명을 공부해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문장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해석하세요? 아니죠. 원론적 가치로 해석하시죠. 원론적 가치.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건 야, 네 이웃 부러워하지 마. 네 옆집의 부인이 훨씬 더 이쁘고 네 옆집에 있는 나귀와 이런 게 훨씬 더 멋있어도 부러워하지 마. 걔는 그렇게 태어났고 넌 그렇게 태어난 거야. 부러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이 얘기는 아니에요. 탐심도 뭘 봐야 돼요? 그 문장의 중심을 봐야죠. 그럼 탐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는 모자르다. 그럼 여러분 매사에 나는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사에? 여러분 이 탐심을 너무 빨리 기계적인 자족으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야, 넌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어. 넌 안 모자라. 아니 지금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데 안 모자라대 나한테 자꾸. 아니 제가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모자라다고 하면 어떡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뭐가 안 모자라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모자른데 왜 자꾸 나한테 안 모자라라고 그래. 내가 사랑 못 받고 컸어요. 나 외로워요. 근데 안 모자라대. 그럼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아 그래 자족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이 올라와요. 자꾸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시적으로 많이 가진 애나 적게 가진 애나 지금 스톱. 니네 다 니네 그만큼이야 다. 그만큼만 갖고 살아. 모자르다고 하지 마. 더 갖고 싶다고 하지 마. 그만큼만 살아. 그럼 우리가 다 똑같이 갖고 있으면 차라리 그걸 하겠어 내가. 우리가 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차를 몰고 있다면 내가 그걸 하겠는데 그냥 오늘이 최종 판결인 것처럼 갑자기 오늘 주제가 탐심이니까 딱 야 니네 다 똑 다 마찬가지야. 야 저 사람 별거 없어. 다 똑같아. 그건 아니죠. 그쵸?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탐심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내. 존재에서 그러는 거죠. 넌 누구야? 저는요. 이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넌 누구야? 전 돈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넌 누구야? 저는 관계, 사랑받는 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넌 누구야? 전 사회적 성취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전 그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걸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탐심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자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 제가 이 정도 사는데 요만큼 살고 싶어하는 게 탐심입니까? 이게 욕심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탐심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봐요. 그러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 가려고 하면 그건 탐심이에요? 무조건 탐심이에요? 꼭 최저생계선에 걸린 사람이 웬만큼 살아가려고 하는 건 괜찮고 웬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뭐 성공하고 더 영향력 있고 이렇게 하려면 다 탐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탐심 아니에요. 그것도 탐심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탐심을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데 조금 더 괜찮아지려고 하는 건 탐심이 아니고 괜찮아 내가 거기서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건 탐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둘 다 탐심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노력해 나가는 건 탐심이 아니에요. 탐심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구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탐심은 대상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무게감, 강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웬만큼 사는데 그 삶에서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로운 삶을 꿈꿔요. 그걸 근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보려고 라고 해요. 이 사람 탐심 아니에요. 난 이거밖에 못 가진 사람이야. 어떻게든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네.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러면 탐심이에요. 그래서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이 탐심에 빠지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 자꾸 탐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탐심이라는 영적인 함정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없을 때 탐심에 빠지기 훨씬 더 쉬워요. 그걸로 나를 정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를 규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균형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훨씬 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구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뭐 아내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느 날 결혼식에 갔는데 무슨 연예인이랑 결혼해. 너무 이쁜 부인을 만났어. 와 좋겠다. 쟤는 못생기고 능력없는 애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대.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인생은 불공평해. 불공평해. 야 집 피로연장 가서도 야 오늘 그 결혼하신 분 너무 아름답다. 난 연예인 줘. 사인받을 뻔했어. 야, 와 진짜.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대. 진짜 야 정말 답답하다. 그래 피로연장에서 신나게 떠들고 집에 가서 잊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살아. 아무 문제도 없어. 이 사람 탐심 아니에요. 부럽단 말도 못합니까? 부럽다고 왜 못 느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왜 난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난 왜 아직도 돈 이거밖에 없고 난 돈 없고 결혼 못한 독거노인이구나 난 이렇게 살다 비참하게 죽어가겠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탐심이에요. 지금 도덕적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 함정에 빠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그러니까 탐심에 빠져요. 그렇죠? 탐심이 해로워요. 탐심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로워요. 왜? 되게 이타적이었던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이 돼요. 남들이 안 보여. 지만 보여. 되게 성숙했던 사람이 탐심에 빠지면 미숙해져요. 조그만 하나 더 갔는데 막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이 사람 더 넓은 사람이에요. 더 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눈에 다른 게 없어지기 시작해. 자기는 더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만 갖고 자기를 정의하고 그것만 갖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사람이 좁아져요. 완전히. 그래서 탐심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되게 해로워요. 여러분의 정서에 해로워요. 탐심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감정, 자기가 불쌍하다고 느끼던가 뭔가 세상에 열이 받아 있던가 이 두 가지 감정을 계속 느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걸 못 얻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걸 못 얻고 있으면 내가 불쌍해? 안 불쌍해? 그냥 계속 그 두 가지 감정에 빠져서 살아가요. 탐심이 여러분한테 해로워요. 그래서 탐심에서 걸어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해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정도도 못 원합니까? 라고 탐심의 편에서 저항하지 말고 아니 어디래니까? 그런데 여러분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걸 얻기가 쉽겠어요? 탐심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건강하게 자기 욕망을 다루는 사람이 그걸 얻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후자가 그걸 훨씬 더 잘 얻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 욕망을 건강한 거리에 둬서 이 서랍장을 벽에 붙여놓은 사람이 서랍장을 더 잘 쓰지 이 서랍장을 마음의 한가운데 둔 사람이 서랍장을 더 잘 쓰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걸 원하지.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잘해야지. 라는 생각을 여유롭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을 넓고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나갈 역량을 되게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그 패턴이 탐심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탐심을 추구할 게 아니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결정하셔야 돼요. 방향을 이쪽으로 정하셔야 돼요. 어떤 원함이든 어떤 원함이든 이게 탐심까지 넘어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원함을 들여다보고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넘었으면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원함에게도 좋고 욕망 내 영혼에게도 좋아요. 그렇죠? 이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탐색하셔야죠.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원함이, 내 욕망이 마음의 중심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탐색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기 성찰로는 잘 안 돼요. 왜? 탐심에 빠진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탐심에 빠진 사람은 이미 합리화가 된다고 했죠. 탐심에 빠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미 되게 내 입장에 딱 쓴다고 했죠. 그렇죠? 내가 불쌍하고 내가 화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찰로는 잘 안 돼요. 탐심에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은 이 설교의 짐이 나와 있어요. 하실 수 있겠죠? 어떤 거? 난 요즘에 한 가지만 주로 생각한다. 이렇게 돈이건 결혼이건 직장이건 뭐든 난 요즘에 한 가지만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때때로 괜히 화가 많이 난다. 내가 불쌍하다. 요즘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안쓰러워하거나 마음을 배려한 적이 없다. 인생 계획을 세우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나쁜 분인 것 같다. 그것만 되면 다 될 것 같다. 인생이. 이런 시에 자기 점검 질문을 던져봐서 절반 이상 나오시면 그런 거야.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원함에 깊이 빠져있진 않는지. 그리고 돌아보세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원함이 바뀌어도 패턴이 유지가 됩니다. A라는 걸 원하다가 됐어요. 그럼 곧장 B를 원해요. 아, 정말 청년이와 야망을 가져라죠. 난 여전히 꿈꾼다. B가 됐어요. 그럼 또 C를. C가 됐어요. 그럼 D를. 끄덕피시. 그러니까 앙케이트 조사를 하세요. 스스로. 질문지에 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기 탐색? 여기서 안 먹혀요.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기 탐색? 합리화만 강화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셔야 돼요. 아, 이게 탐심이구나. 내가 이것을 소망이 아니라 탐심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해결의 첫 단추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좋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탐심이 여러분 내면서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본 기분이야. 어제까지도 하늘색이 그 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탐심이 딱 정리되면요. 아 어제까지 뭔가 되게 뿌옇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탐심이 딱 정리되면요. 뭔가 세상을 보는 뷰가 되게 딱 명확해져요. 뭔가 균형이 딱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이 균형과 이타심이 회복되면 뭔가 딱 뷰가 명확해진다고.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만 포인트에서 앵글을 왜곡해서 보니까 이게 뿌옇게 보였던 거지. 이게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죽기 살기를 원했을까?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아니 그게 되어지는 거가 맞긴 한데 내가 왜 그거 왜 다른 생각을 못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뿌옇던 눈이 확 맑아진 경험을, 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라고 목사가 저주한다 이래서 내가 오늘 설교는 스킵하겠다 막 이런 눈빛을 날 째려보시는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신 게 이루어지길 바래요. 바란다니까? 날 저주하지 마. 나 여러분들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계획이 실패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만 건드려져도 이게 혹시 안 이루어지는 쪽에 얘기일까 봐 반발심이 확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고민해보세요. 그게 탐심이 아닌지. 내가 그걸 공격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혹시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일까 봐 이중심으로 계속 생각이 돌아가면 에이 그건 탐심이지. 욕망 여러분들 영혼의 중심에 못 오게 하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이라는 걸 인정하면 끝나요? 탐심이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 난 탐심에 빠져 있었어라는 자책. 그리고 아 이 탐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겠지 결국은? 라는 슬픔. 아 그냥 그래도 탐심의 힘으로 인생을 에너지 있게 살아왔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기력. 뭐 이런 게 내 마음에 차요. 그래서 오히려 탐심이 있을 때만 못한 상태가 됩니다. 원래 율법이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지 죄에서 자유하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죄로 몰랐던 시절이 더 행복하지 죄를 죄로 알았던 시절은 오히려 이걸 알기만 하는 거로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내지 말라라는 문장 자체가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선물은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을 처음 질문을 가봅시다. 여러분 뭐가 우리의 마음의 침대예요? 우리 영혼의 중심에 뭘 두어야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뭘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 중심에 세 가지를 두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거 욕망을 두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요. 이게 맞다 틀리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도 겁나 이기적이에요. 냉정해요.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내가 욕망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당위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뭘로 마음에 듭니까? 마음 중심에 감정을 두죠. 자기 기분을 둬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내 감정이 소중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소중한 사람이 더 이기적일까요? 내 욕망이 소중한 사람이 더 이기적일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답을 못 냈어. 둘 다 삐까삐까해요. 그러면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기적이죠. 마음 한가운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한가운데 내가 믿는 당위적 가치를 두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욕망을 두거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두거나 그렇죠? 내 미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면 욕망이고 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면 감정이고 내가 믿는 당위로서 살아가면 어떤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셋 다 아니라 신앙은 뭘 두라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수련회 때 했어요. 그렇죠? 수련회 때 낙강회 때 했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어보시고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충 설명은 다른 설교 강의에서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합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그럼 이번 주에 뭘 들으면 돼요?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욕망, 내 소중한 욕망, 수련의 낯설기 이렇게 세 개 들으시면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사는 신앙도 중요하고 치유받아 사는 신앙도 좋아하고 중요하고 도움받아 사는 신앙도 중요하고 성숙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느껴지는 만족이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물이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는 선물이 되는 만족, 결혼 같은 거라고 써요. 그렇죠? 와이프랑 사니까 이 그지 같은 분이랑 살아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좋은 애랑 살아서 내가 편한 거 이게 아니라 위로되고 도움받고 그게 아니라 얘랑 나랑 이 가정을 꾸려가니까 동역자가 생겨서 신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어서 좋은 거 그게 결혼이라고 써요. 그렇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고 그럼 신앙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좋은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좋다를 어디에 둬야 돼요? 마음의 가운데 둬야 돼요. 가운데. 이걸 마음의 가운데 두면 그 사람의 기본 정서, 기본 사고가 어떻게 돼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 정의가 어떻게 돼요? 넘치게 받았다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내가 기쁘다가 내 마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욕망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마음의 가운데 두면 내 자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다? 내 인생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려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요. 내 인생에 대한 정의, 내 자신에 대한 정의가 나는 넘치게 받은 사람이다가 정의로 형성되어져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이죠. 내가 넘치게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넘치게 받은 사람이니까 타인에도 이타적이죠. 균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내 내면과 관계와 신앙과 삶을 돌보는 사람이 균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형이 있죠.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렇죠? 이게 침대예요, 여러분. 이게 공간이고. 거실 한가운데는 책상이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침실 한가운데는 침대가 있어야 돼요. 서랍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방 한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가운데는. 다른 게 없이 이것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 있을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를 넘치게 받았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할 때 삶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치와 구조의 문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여전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단어가 워낙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해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할 이유를 가져가시는데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지금도 부족한 당신이 무엇인가 더 원해선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시 지금도 무언가 부족한 당신에게 무언가 더 원해선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당신은 당신의 결여보다 크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결여보다 넓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족 한 가지로 규정하기엔 나라는 사람 훨씬 더 깊은 존재고 그 부족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엔 내가 사는 인생이랑 훨씬 더 넓은 공간이에요. 그러니 그 부족 한 가지로 내 자체를 정의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걸어나오시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그래야 내가 원래 내 모습, 더 괜찮은 나, 진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탐심에 빠져있지 않다고 확신해요. 대부분이란 말 뜻은 아시겠죠? 몇몇은 탐심에 빠져 계세요. 나오세요. 본인이 판단하시고. 근데 대부분은 탐심에 빠져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설교가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대부분은 탐심에 흔들립니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건드려지는 날. 괜찮았는데, 어느 날, 나보다 좀 더 갖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이루어낸 사람이, 그런 삶이 보일 때, 어? 나 뭐 한 거야? 이렇게 건드려지는 날이 있어요. 내 인생은 그거보다 넓고, 나 정말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존재는 그거보다 깊어서, 난 참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게 하나가 건드려지니까 갑자기, 어, 나 뭐 한 거야? 어, 나 잘못 살았나?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거기에 한쪽 발이 확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길어지면, 그 다음 날은 내가 초라해. 내가 불쌍해. 그 다음 날은 세상에 화가 나. 누군가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 인생 계획을 뜯어고쳐. 그거 하나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래서 좋았던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이 되게, 어, 갑자기 왜, 야, 넌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그런 날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 그쵸? 그런 날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로 규정하기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로 규정해서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거 하나로 규정하기 훨씬 더 넓은 공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깊이 있는 삶에 넓은 인생을 살고 있다. 깊이 있는 사람으로서 넓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결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갈 것이고 이런 감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루어 갈 것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지켜갈 것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중심에 두고 내 가치관을, 내 감정을, 내 욕망을 내 주변에 잘 설정해 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혹시 요즘에 무엇인가에 걸리셨다면 그래서 요즘 탐심에 약간 흔들리신다면 뭐 하나로 나를 규정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계시다면 거기 좀 걸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인생이 얼마나 광활한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 삶을 넓게 길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뭔가 하나에 너무 꽂혀 계십니까? 어디에 좀 걸리셨습니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인 나도 그런데 가끔은 목사인 나도 40대 중반에 내가 아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나? 내 사회적 위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날이 있는데 왜?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하죠. 문득 살아가다가 삶이 이게 전부인가? 나 언제까지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되지? 내 관계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내 재정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그런 날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 날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하지만 그거에 묶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탐심으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누군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며 내 인생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존귀한 인생을 네,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내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탐심으로서 나를 좀 걸어나오게 해달라고 들을 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던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좀 끊어내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인가에 건드려집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성공을 보며 내 욕망이 무엇인가가 자극되어지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달려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신앙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인생에 의미 있는 헌신이 있고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는 아버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제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평가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이 문제 하나로 나를 바라봤던 것들을 내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저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보려고 하오니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오니 저 한 사람 한 사람 가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얽혀있는 매듭을 주님께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모자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과도하게 자랑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묶인 무드를 풀어내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려가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확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 원하는 거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이 뭐 그래 이런 거 원하지 말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탐심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것을 여전히 소원하며 간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탐심에 빠지지 않길 바라나 여전히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 채우시길 원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경제의 문제 가운데 내 관계적인 숙제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으로 내가 이미 넘치게 받은 자이나 여전히 침대가 있더라도 내가 내 서랍장이 필요하고 내 가운데 다른 옷장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돌봐달라고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좀 담담히 하지만 간절히 정직하게 하나님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개인의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갖고 있는 그 문제와 숙제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나님 무조건 이것을 해줘야 된다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좀 풀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풀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걸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단지 금욕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니라 탐심부터 자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삶이 무엇인가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금욕주의적인 삶이나 아버지 아니면 세속적인 삶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서 아주 어리석게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담담하게 주님께 주신 세속을 누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담담하게 내 돈 문제를 풀어보고 관계 문제를 풀어보고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담담하게 내 탐심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욕망을 다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쉬운 새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직하게 담당하게 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땐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없어요. 여유 없는 사람만 있을 뿐. 주변 사람을 볼 여유가 없고 돌아볼 마음이 없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진다면 보이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말고 마음 쓰이던 사람인데 요즘 내가 내 인생에 분주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안 보였다면 내가 배려하고 돌아봐줬던 사람인데 요즘은 내 입장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랑 좀 갈등하고 계시다면 한번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썼었는데 요즘은 제가 여유가 없어 못 돌아봤는데 주님 그 영혼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실 나보다 힘든 숙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려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요즘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관계 등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주변 관계 주변 사람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 인생에만 빠져서 살아갑니다. 제가 제 인생에만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유 없음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서부터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셔서 내가 내 입장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내 입장만 봅니다. 아버지 내가 거기서 걸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그들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좀 헤아리길 기대합니다. 주님 그들한테 헤아리고 헤아림을 받는 그런 따뜻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욕망의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욕망의 사회가 우리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욕망의 사회 속에서 나만 보고 살아왔던 저희가 이제는 좀 이것들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만 너무 크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안 보였던 저희가 그들이 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헤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단지 내가 한쪽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온기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주님 건져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설교 내내 넌 탐심에 빠졌다라고 정죄하고 싶지 않았고 단지 이들 가운데 미세먼지 없는 투명한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같은 이 소망이 이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설교 끝에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탐심인가 하여 정죄받는 자가 없게 하시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여 불안한 자가 없게 하시고 단지 내 욕망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진 않는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로 내가 나를 끌어내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탐심부터 자유를 얻는 일만 이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더 좋은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은 인생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받는 한두 가지의 평가로 내가 관계에서 받는 한두 가지의 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 받는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로 그 어떤 것으로 나를 건드린 그 무엇으로 내가 나를 규정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그것이 내 문제이고 숙제이나 내 인생의 작은 문제이고 작은 숙제라는 걸 깨달아 나의 진정한 모습 속으로 모습으로 가지고 그것들을 또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선함을 주님께 가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바르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인간을 향한 따뜻함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보자 하는 아버지 남의 숨은 교회의 성도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는 그 아름다움을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인지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내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